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아주 성대하게 봉헌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얼마나 그 규모가 컸든지 그날 바쳤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소가 2만 2천 마리나 되었고 양은 모두 12만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뿐인 성전의 번제단으로는 그 재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 앞 뜰에 있는 큰 뜰에다가 여러 개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성대한 잔치를 거행했습니다. 성전 완공된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모처럼 그들의 역사에 이렇게 기쁜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감사했고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각지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찾아왔던 모든 백성들이 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각기 본성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자리에서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럽고 대견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각자 기업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의 문제였습니다. 큰 일을 계획했을 때, 큰 잔치를 계획했을 때, 그 잔치를 잘 치르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치르고 감당해내는 그때보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의 애환 담긴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지원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이 서커스 단원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서커스 단으로 훈련시키는 분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언제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시켜야 될것 같은데 언제 제일 조심하라 하고 주의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높은 곳에서 고개 연습을 하다가 다 마치고 내려올 때 그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조심하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두렵고 위험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철저히 조심해서 잘 하는데 내려올 때는 방심하기 쉽고 또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기 쉬워서 그때 조심해라 하고 주의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을 마치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전력을 다할 때는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실수할 틈도 없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내는데 일이 다 완성되었다 싶을 때 이제 다한 고비가 넘겼다 싶을 때 그때 불현듯 우리에게 나태함이 찾아오고 방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기가 쉬운 것이죠. 교통사고 나는 것들도 이렇게 보십시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속도로에서 서울 톨게이트가 다 와갈 때쯤 이렇게 붙여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 운행하고 붙여놓은 글귀를 볼수 있습니다. 다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교통사고 나는 것들을 또 보면 강원도 산골길에서 교통사고 나는 법이 잘 없답니다. 다 좋은 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이 산길에서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천천히 운행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긴장의 끈이 풀렸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큰 일을,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서 엄청난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의 긴장의 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쯤 솔로몬에게 하셨을까라는 점도 중요하지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가 7년간의 성전 건축과 13년간의 왕궁을 세우는 일을,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였습니다. 이 원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사실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청년이 그 짝사랑한 데서 꼭 자기 아내를 만들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못하셔서 어떡하든 이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열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홍해가에서 간절히 사모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망을 품고 소원했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가리켜 말할 때 여기 원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완공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7년간이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그것을 완공했을 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만이 아니라 왕궁을 건축하는 일까지도 다 마친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왕궁 공사까지 다 마친 20년의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물론 문맥상으로, 1절 말씀의 문맥상으로 보면 성전 짓고 왕궁 지은 것을 다 원했던 것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20년간 공사가 다 마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이 말씀 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왕궁과 관련된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왕궁에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왕실을 이렇게 운영해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모든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공사를 마친 역사적인 팩터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있는 8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길게 7가지 제목을 따라서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이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왕궁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왕궁이 13년 동안 걸려서 건축했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그 왕궁의 규모가 어땠다든지 방이 몇 개 있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서 왕궁 지었다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대한 얘기를 또 돌아가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왕궁에 더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 규모나 어마어마함이나 뭐 화려함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관심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 때는 하나님께서도 건물의 규모나 길이나 높이나 또 모든 건물 안에 빛이 되어야 될 성물들의 빛의 장소까지 세밀하게 자로 재듯이 설계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왕궁 건축에는 그런 사항들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드리다가도 불화한 것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재물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 선지자들의 관심,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 삶의 질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하실 처소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직접 명령하셨고 그 자세한 설계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 끝난 다음에 드렸던 엄청난 봉헌 제사의 모든 절차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입니다. 마치 그가 집권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뭐 줄고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응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그 첫 번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첫째는 이 성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여러분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솔로몬 지은 성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궁궐만큼의 큰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도대로 설정된 지성소와 성소만을 보면 70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듯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신다. 규모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니고 화려함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소위 우리끼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세인트예요. 성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자입니까? 뭘 봐서 성자입니까? 성자의 근처도 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우리 건물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화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첫째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하나님만을 위한 처소로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했습니다. 이름이란 인격의 상징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모아진다는 말씀은 거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계신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하나 세세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은 눈길로 지켜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받으시는 첫 번 기도에 대한 응답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8장 2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 위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년을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 이곳을 구별한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 내 이곳을 살펴 관찰하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 규모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시설에 불과하지만 이곳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임재해 계시고 응답해 주십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건물, 이 성전에 대한 신적인 정당성, 거룩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신앙적 또는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신앙의 정통성인 것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가르침들이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표준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 받으신 것은 영적인 인준이었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 유일한 중심점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서 완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완공해서 끝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하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인정하시고 받으셔야 온전한 것이 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도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의 한절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수고와 봉사가 또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칭찬만 하시고 좋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봉헌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한다거나 또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과 능력에 대해서 오해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말씀해 줍니다. 우선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생각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잘 지켜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고대 왕조는 다 그 세습해가는 왕조들이 다 보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정치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왕조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의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다윗에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는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날씨를 내 위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계통에서 나온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며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음에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너도 힘써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유언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일생을 살았고 마지막 죽으면서 이 말씀을 유언처럼마다 솔로몬에게 남겼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약속한 말씀처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만약에 이 성전 건축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그 후에 방심하고 나태하고 신앙적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삼거나 신앙 실천의 장으로 삼지 않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이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마저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굉장히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대단한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 지은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이 성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던져버린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도 아니고 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도 아닙니다. 또는 성전이 기계적이거나 주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거리를 하더라도 그 자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지은 공로가 큰 것이지만 그 공로 한 가지 때문에 계속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훌륭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절 말씀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말하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지만 마치 건물 지은 공로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오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면 이 건물 아무 소용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가르치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믿음 가진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진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천 현장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공로로 자만하는 생각을 하거나 이 성전이 마치 주술적인 기능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기만 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잘 되게 한다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숭배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성전 봉헌할 만큼 열심히 믿음으로 했으면 그 후에 신앙생활 더 좋은 신앙생활 해야 하고 하나님 견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생활로 삶의 실천을 이어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보시면 만약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고 얼마나 수근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하겠는가를 큰 경고의 부록처럼 달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배반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고 봉사한 그 이상의 좋은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감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 이후부터 생활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결혼식 하는 젊은이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결혼식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후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잔치가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생활입니다. 이후의 생활을 축제 이후의 생활을 말씀 실천의 삶으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